예레미야서 12번 메시지. 예레미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 성경을 연구하는데 66년 이상을 보낸 후 나는 말씀 안에 있는 계시의 최고봉이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글에 대한 분명하고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에 대해 말할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새 예루살렘.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로 완결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상은 1189장으로 된 성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어떤 길에 관련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주 많은 다른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산만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을 갖는 것임을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 기이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은 평범한 말씀들, 이야기들, 역사들, 예표들, 비유들과 그림자들이 있는 성경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서로 다른 수단들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분의 사상을 계시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다양한 방면들을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그분을 살고 그분과 하나 됨.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며 이 경륜은 계획과 함께 많은 안배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표는 내적으로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외적으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은 그분의 단체적인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의해서 표현되실 뿐 아니라 또한 몸을 통하여 표현되실 때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 그분의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그분의 백성 또한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은 영광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지만 명확히 그분과 구별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본질과 조성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한 목적과 목표와 형상과 모양 안에서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여도 우리는 그분의 신격을 공유하지 못하며 또한 결코 공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신격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홀로 자신을 위하여 신격을 보유하고 보존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한 신격을 소유하십니다. 신격을 제외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의 무리는 기이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표징되며 그려지고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분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제시하심.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이 책에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문제를 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제시하십니다. 원칙상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나의 창조물이라는 것과 나처럼 거룩하고 사랑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는 대신 하나님은 그를 동산의 두 나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사탄을 상징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나무로 상징된 그분 자신께 참여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최초의 언급 후 즉시 우리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라는 말씀을 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역시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을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생명나무와 강에 관한 창세기 2장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를 위한 생명나무와 생명수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고 생명수이신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 성경에 대한 생명 수업을 해오면서 나는 때때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특정한 책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책이 동일한 것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다른 책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예레미야서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방면에서 이 책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뱀의 형체로 나타났고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에게 유혹되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뱀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나무에서 지식의 나무로 주위를 돌리기 위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생명나무로부터 지식의 나무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우상들로 빗나갔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우리는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웅덩이들을 파고 있지 않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웅덩이들을 파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돌아서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 요점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두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동일한 두 나무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의 이러한 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아, 왜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느냐? 왜 너희는 생명나무인 내게 참여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다른 나무로 우상들에게로 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로 돌아섬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에 관한 말씀.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주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은 오셔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사람에게 제시하신 후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그 자신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더하셨습니다. 비록 율법이 더해진 어떤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적극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은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그림을 봅니다. 처음 다섯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질투에 기초하며 마지막 다섯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속성들에 기초합니다. 그분 자신의 그림을 제시하는 데 율법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복제가 되기 원하심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깨트림은 예레미야 시대의 그 절정의 이름. 시내산에서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였습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율법의 계명들을 더욱더 깨뜨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은 예레미야 때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일종의 협동을 할 정도에까지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떠한 협동입니까?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다른 종류의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간음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으며 잘 먹인 말과 같이 배회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애써서 손에 넣기 위해 거짓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고 뱀들과 전갈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끝장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원했으며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보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심.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고 그들과 그리 상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셨으며 그분이 이루어야 할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분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을 아는 까닭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셨고 이스라엘은 계속 존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포로로 보내어진 그분의 하락한 선민 중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얻으셨습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 회복의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분산되고 흩어진 백성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가지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그 다음 우리의 부속과 우리의 만유를 포함한 내적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식과 음료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방면들은 신약에서 완전히 발전됩니다. 특히 신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구속자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음료, 우리의 활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체력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모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의로움과 구속과 생명으로 영접할 것이며 생수의 샘에서 마시고 생명나무에서 먹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이며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모양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심을 보여주는 그림. 예레미야서가 이스라엘에 관해 묘사한 그림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맹세하고 우리가 그분을 극도로 사랑한다고 말하던 신혼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첫사랑을 떠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제시된 양상대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때가 있으리라는 것과 조만간 우리가 기꺼이 굴복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주님께 복종할 것이고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의 총체임을 자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저는 죄이지만 당신은 저의 의이십니다. 저는 죽어있지만 당신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느낌과 법과 역량을 지닌 신성한 생명과 함께 또한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영광스럽게 될 때가 오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유일한 신격을 지닌 하나님이실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본질과 형상과 모양에서 그분과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에 관한 이러한 계시를 예레미야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심을 말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 책은 또한 그 모든 축복을 포함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후 하나님은 오셔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바울은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을 인용하여 신약에 믿는 이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그 특권과 축복이 있는 새 언약이 오늘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누림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가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참으로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한 요약으로서 이 책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공급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할 것입니다.